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8절 읽겠습니다.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 다시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서 권세를 얻어 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에 내가 가편 투표를 하였고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권세와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방언으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가시체를 뒤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여 니시나이까 주께서 가라사대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핍박했던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예배 드리게 된 게 참 감사하고 또 이렇게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게 참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예전에는 이보다 더 열악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종종 이렇게 기도할 때 생각합니다. 야, 참 감사하다. 예전엔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더 음침한 지하에 낮은 천정에 그 공장 같은 그런 데서 그냥 이만큼 이렇게 예배를 드렸었습니다. 물론 저도 큰 교회에서 이제 전도사 생활을 했고 아주 넓다란 홀과 아주 잘된 마이크와 그리고 이제 아주 잘 울리는 그런 어떤 음향 그런 속에서 있다가 처음에 그 아주 지하에 아주 어두컴컴한 그런 곳에서 예배 드릴 때는 정말 저도 괴로웠는데 그렇게 마음이 탁 낮아지고 또 낮아지니까 거기서 주님이 보이더라고요. 참 신기한 일이죠. 아주 좋은 환경과 막 그런 너무 그런 형편에는 이상하게 믿긴 믿지만 그게 이렇게 잘 안 보이던 게 어둡고 컴컴하고 낮고 어렵고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지난 시간들을 감사하게 살았고 지금도 그때 저의 마음에는 여러분의 마음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때 저의 마음에는 과거의 그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감사한 거죠. 예배드린 여러분이 참 감사하고 또 오늘도 우리가 이 형편 속에서 주님을 보려고 할 때 주님께서 나타나실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오늘 우리가 이 모든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늘 우리와 함께 하셨던 주님, 우리가 어두울 때나 혹은 낮을 때나 혹은 괴로울 때나 힘들 때에 우리와 함께 하셨던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어떻게 잊을 수 있겠습니까? 이제 그 예수님을 오늘도 기억하며 예배 드릴 때에 이 예배를 통해 또 사랑의 주님, 역사하시는 주님, 은혜 주시는 주님, 그 주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의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가 새봄이 찾아오는 3월달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날씨가 오늘은 좀 쌀쌀해지긴 했지만 엊그제까지만 해도 참 얼마나 봄 기운이 완연해졌는지 모릅니다. 사람들은 막 공원에 나와서 또 놀기도 하고 또 여가 생활을 하기도 하고 또 이 3월이 되니까 모든 것들이 다 새롭게 시작됩니다. 새 학기가 시작되고 또 학교의 학생들이 이제 등교를 하고 그리고 새로운 사람도 만나고 그래서 이제 우리 나라에서 3월은 이 사계절이 끝나면서 이제 봄을 맞이하는 2월은 좀 춥지요. 아직도 3월도 좀 춥긴 한데 그래도 이 3월에 우리가 맞이할 이 봄은 새로운 사람, 새로운 환경 또 새로운 모든 일들로 우리가 맞이하게 되는 그런 좋은 시간들입니다. 제가 엊그저께 얼마 전에 라디오를 들으니까 그런 라디오 청취 사연이 나오더라고요. 어떤 청취냐면 어떤 분이 음악을 신청하는데 뭔가 밝고 경쾌한 음악을 신청하는데 신청 사연이 이런 거예요. 이 땅의 모든 해방된 어머니와 함께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모든 해방된 어머니 이게 무슨 말인가 했더니 애들이 학교를 간다는 거예요. 애들이 학교를 가니까 어머니들이 다 자유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음악을 신청한 그분도 해방된 어머니인 거예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애들이 학교를 가니 학교를 가지 않고 그냥 집에만 붙어 있다가 왜 그게 참 기분이 좋은 것입니다. 그러니 계획도 많습니다. 아 내가 이 3월에 이 자유로움을 어떻게 만끽할까, 어디를 놀러 갈까, 또 누구를 만날까, 어떤 일을 해볼까, 우리의 마음이 이 봄과 함께 이렇게 풍성해집니다. 근데 이렇게 우리의 마음이 풍성해진 이 3월에 또 다른 한편에는 어떤 시간들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의 그 역사 속에서 있는 하나의 시간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사순절이라는 시간입니다. 사순절. 사순절이라는 게 우리에겐 익숙치 않아서 좀 설명을 드리려는데 사순절이라는 건 뭐냐면 이 순자가 열흘 순자입니다. 열흘 순자. 그러니까 네 번의 열흘, 그러니까 40일이라는 뜻이에요. 40일이 뭘 기준으로 40일이냐면 예수님의 죽으심 그리고 부활하심, 그 부활하심을 기준으로 해서 40일 전, 그게 사순절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름, 이 봄에 우리의 마음이 들뜨고 막 기분 좋고 감사하고 이런 이 시기에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리고 또 부활에 대한 그 시기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순절 시기를, 2월 22일부터 시작된 이 사순절 시기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교회에서는, 왜 우리 교회에서는 왜 사순절에 대해서 아무 강조도 안 했는가 하면 여기엔 사연이 있습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은 기독교 강요 4장 19페이지부터 29페이지에서 뭐라고 말했냐면 이 사순절이 이 카톨릭 전통에서 생겨난 절기로서 이날에 금식하고 이날에 고행하고 이날에 축복을 간절히 바라는 것으로 인해서 이것이 미신화되었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순절에 무슨 시간을 갖냐 하면 요 시기에 잘하면 축복받아. 요 시기에 내가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해야 천국가. 이렇게 변질이 됐다는 것이죠. 그때가 1530년대니까. 그래서 기독교 강요 4장에서 그는 그것을 철폐했습니다. 그것은 없어져야 한다. 왜냐하면 미신화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합동교단에서 대한예수교장로의 합동교단에서 84회 총회에서 1999년 9월이에요. 999 이날 결의를 했습니다. 맞다. 우리가 종교개혁자 칼빈이 카톨릭 교회의 유산을 이렇게 철폐를 했는데 우리가 더 이상 이것을 받아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우리는 다만 고난주간만 지키자. 부활절과 고난주간. 사순절은 지키지 말자. 왜냐하면 그것이 또 우리 자신을 미신화하게 하고 우상숭배화하게 하고 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을 구별하게 하고 그리고 그 속에서 오히려 자긍심을 느끼게 하는 그런 또 다른 신앙의 저해 요소가 될 수 있다 해서 합동교단에서는 이것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이 합동교단에 우리 교회가 있는 그리고 또 이제 목회자인 제가 자란 합동교단의 특징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합동교단은 뭐가 제일 목표로 되냐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이 하나님의 영광이 제일 중요했기에 늘 거기에 기준을 맞췄습니다. 물론 그것을 이루지 못하는 것은 그 영광을 온전히 따르지 못했던 연약함이었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잘 섬기려고 할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런 결의를 했던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그 절기를 지키지 않는다고 해서 그럼 그날 혹은 그 다가오는 날 뭐 세상과 짝하고 또 연락하고 그리고 예수님과는 아무것도 상관없이 사느냐? 그런 건 아닌 것이죠. 경계했던 건 우상 숭배지 경계했던 건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중에서 예수님의 고난을 같이 생각해 보려는 것입니다. 절기로서는 아니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냥 다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예수님의 고난. 왜냐하면 그것이 너무 지나치면 우상숭배가 될 수 있고 또 외식하는 게 될 수 있어서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의 우리들을 위해 흘리신 그 피와 그 희생을 우리가 다가오는 부활절까지 계속 묵상하다가 고난주간을 보내고 또 부활절을 맞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우리들은 늘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기억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천국 가게 됐음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예수님의 고난으로 인한 수혜자입니다. 유익을 누린 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유익을 누리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유익을 누렸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죽으심은 바로 우리 때문이 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어쩌면 우리 생각엔 아니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죽으실 때 나를 생각했을까? 나를 기억했을까? 정말 내 이름 석자를 알고 계셨을까? 그것에 대해 의심이 갈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결론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뭐냐면 지금 내가 예수님의 은혜로 인해 요만큼이라도 유익을 받았다면 요만큼이라도 도움을 받았다면 그렇다면 그 은혜의 목적이 바로 나에게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나 때문에 죽으신 것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로 인해 살았습니다. 많은 사람을 위해 죽으셨죠. 그 중에 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고 나 때문에 죽으셨고 내 죄를 위해 죽으신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감사해서 이것이 기뻐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방향을 변화시킵니다. 그게 감사하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보십시오. 우리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사는 것입니까?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또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그 아들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를 누렸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목적이 나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내 행복을 위해서 혹은 내 평안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가 된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에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셨어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지 내가 사는 게 아닌 거예요. 인생의 목적이 바뀐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의 인생의 방향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의 인생의 방향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말 그렇게 사는가? 라는 것이죠. 정말 우리는 그 믿음 안에서 사는가? 여전히 우리들은 나 안에서 삽니다. 내가 더 중요해요. 교회 안에서도 내가 더 중요해요. 그리스도가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광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받는 은혜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받는 인정이 중요한 것이고 내가 받는 축복이 중요한 것이고 그리스도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러니 계속해서 이것들이 우리의 생활 속에서 밖에 나가서도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주님을 위해서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교회 밖에서도 그렇고 이것이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의 어려움과 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예수님이 뭘 더 안 줘서 그런 걸까요? 예수님이 좀 더 주셔야 되는데 뭔가 우리가 뭔가 받은 게 부족해서 그런가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뭔가 좀 결핍되었습니까? 더 풍성하게 줘야 되는데 그것이 더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이루신 그것, 이미 예수님이 행하신 그것을 내가 잘 이해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주님은 이미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 병을 고쳐주시거나 혹은 먹을 것을 주시거나 혹은 일할 곳을 주시지 않으셨다 하더라도 주님은 우리에게 목숨을 주셨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 죄를 위해서 그 일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에 대한 이해가 잘 되지 않고 그것에 대한 이해가 부족할 때, 내가 죄인이었음을 잊어버릴 때, 그때 여전히 주님께서 내게 돈을 안 주세요. 주님께서 내게 뭐 원하는 것을 안 주세요. 물질을 안 주세요. 평안을 안 주세요. 그런 것 때문에 주님은 내게 목숨을 주셨지만 그것을 감사하지 못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제 문제는 나 자신입니다. 내가 깨달아야 하는 것이에요. 주님이 나에 무엇을 해주셨는가? 내 어떤 죄를 사해주셨는가? 주님이 나 때문에 어떤 고초를 이미 겪으셨는가? 이것을 기억할 때 우리는 그 은혜로 더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앙의 위인들은 그것을 알면 알수록 더 주님과 깊은 관계를 맺었습니다. 신앙의 위인들은, 신앙의 그 모범된 사람들은 그것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내가 얼마나 죄인되고 악했는지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주님과 더 연결됐습니다. 그것이 점차 표면적인 죄가 아니라 그것이 점차 내면적인 죄에서도 그것을 깨달았을 때 그들은 하나님과 더 연합했습니다.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 많다고. 내가 빚진 게 사실 뭐 천만 원이 아니라 사실 내가 따져보니까 그게 1억, 1억이 아니라 따져보니까 그것이 10억, 100억, 1000억, 내가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은 죄를 지었다는 걸 깨달았을 때, 그 아주 세세한 부분까지 그걸 깨달았을 때 그들이 예수님께 더 의지하게 되고 또 새로운 관계를 형성해 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 말씀에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바로 그러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정말 자신이 얼마나 죄인이었는가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죄를 어떻게 주님이 다 갚아주셨는가를 깨달았습니다. 또한 그것이 그의 삶을 놀랍게 변화시킨 것이죠. 표면적으로 볼 때 사도 바울이 지었던 죄는 무엇이었나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표면적으로 겉으로 볼 때 사도 바울이 지었던 죄를 10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서 권세를 받아가지고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 내가 가편 투표를 하였고.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을 했냐 하면 권세를 얻어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는 일을 했습니다. 그냥 믿는 사람을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그 성도들을 옥에 가두는 일을 했습니다. 갇히는, 성도들이 더 이상 신앙생활 하지 못하게 막는 일을 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또 죽일 때에 내가 가편 투표를 하였고, 죽일 때 사람들이 돌로 스데반을 칠 때에 그는 가편 투표를 했습니다. 죽입시다에 동의했습니다. 거기에 연합했습니다. 거기에 한 표를 던졌습니다. 그가 직접 죽이지는 않았을 것 같아도 그가 가편 투표를 했기 때문에 죽이나 죽이지 않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괜찮다, 죽여도 된다. 그들의 옷을 받아주고 가서 열심히 믿는 사람을 죽이라. 그가 그런 일을 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의 죄는 더 이어지고 있습니다. 11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저희를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까지도 가서 핍박하였고,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권세와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그가 했던 건 뭡니까?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는 것. 이걸 뭐라고 합니까? 이게 고문이죠. 고문. 형벌하면서 강제로 너 예수님 모욕해. 너 예수님 부인해. 예수님 선지자가 아니라고 해.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했습니다. 고문을 했어요. 협박을 했어요. 또 뭘 했습니까? 저희를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까지도 가서 핍박했고, 그러니까 자기 나라에서만 그 일을 한 게 아니라 외국에 나가서도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도 막 핍박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한국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미국에 가서도, 일본에 가서도, 중국에 가서도 믿는 사람들을 괴롭혔던 것입니다. 그는 거기서 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아예 위임을 받았어요. 대제사장들, 이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을 못 박았던 자들, 예수님을 죽여달라고 했던 자들, 예수님을 죽였던, 그리고 부활하실까봐 돌로 그 문을 막았던 바로 그들, 그들에게서 권세와 위임을 받았어요. 그리고 다메섹으로 가서 다메섹에서도 그 일을 하려고 그리고 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죄가 어떻습니까? 아니, 예수님이 아니라 그 어떤 일이라 하더라도, 인간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일이라 하더라도, 그가 설사 어떤 일을 했다 하더라도 그 누군가를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정당한 것입니까? 이게 잘하는 일입니까? 고문하고 협박하고 죽이고 살인하고 종교를 떠나서 말이죠. 사회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이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그러고도 그가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그가 그러고도 이 세상에서 편히 숨을 쉴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나쁜 짓을 했는데도? 우리 같았으면 옛날에 그는 천벌을 받아도 마땅했을 것입니다. 천벌을 받아. 어떻게 인간으로서 인간의 탈을 쓰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적절히 해야지 적절히. 어떻게 이렇게 지독하게 할 수 있느냐. 마치 예. 앞잡이가 되어서 죽창을 들고 사람을 찔러 죽이던 그 우리 현대사에 있었던 그 모든 악인들과 같이 눈이 펄개져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잡아 죽이려고 하던 그 살인, 그 분노, 그 격분, 그것으로 인해서 그는 마땅히 죽어야만 했지만 그러나 그가 죽지 않았습니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 바로 사도 바울인 거예요. 우리는 정말 혀를 정말 내두르고 치가 떨릴 정도의 이 악함이 사실은 사도 바울의 과거의 모습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러한 자가 사도 바울이 되었을까요? 이러한 자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가 그렇게 다메섹으로 가던 중에 큰 빛을 보고 그가 쓰러졌습니다. 큰 빛을 만나게 됐어요. 그리고 그 빛의 속에서 그는 물었습니다. 주여 누구십니까? 이 빛 가운데 들리는 이 음성, 이분은 도대체 누구십니까? 물었습니다. 그 빛 가운데서 나타난 대답은 가라사대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분은 누구셨습니까? 그가 핍박하는 예수님이었던 것이에요. 예수님은 나는 네가 내 사람들을 핍박했고 그 사람들이 믿는 예수다 이렇게 설명하지 않으셨습니다. 네가 나를 믿는 자들을 박해하고 고문했는데 나는 그들이 믿는 예수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뜻일까요? 사도 바울이 예전에 사울이었을 때 그 과거 이름이 사울이었는데 사울이었을 때 그가 행했던 모든 것, 그가 동네 친구를, 그가 아버지를, 그가 어머니를, 그가 아내를, 그가 남편을, 그가 아들을, 딸을, 이웃을 그렇게 고문하고 핍박하고 괴롭히고 있었을 때 그 대상은 다 누구였냐면 예수님이었어요. 예수님을 다 그렇게 했던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지금 나를 핍박했다. 나는 네가 핍박했던 예수다. 그러면 왜 예수님이 그렇게 핍박당할 때, 예수님이 그렇게 고통당할 때 왜 그때 예수님은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않았습니까? 왜 즉각적으로 반응해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왜 그 악한 일을 하는 이 사울을 그 당시에 그 자리에서 왜 멸망시키지 않았습니까? 나가다가 차에 치이든지 병에 걸리든지 뭐가 걸리든지 그래서 벌을 받았어야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그는 더 승승장구하고 더 열정적으로 아예 그냥 위임까지 받아서 담임세까지 그냥 보따리를 싸고 일행을 꾸려서 갈 정도로 그렇게 더 승승장구하면서 그 악한 일을 하고 있었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주님이 인내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주님이 단지 고통당하신 것만이 아니라 주님이 참으셨기 주님은 그렇게 사도 바울을 참아주셨습니다. 예전에 그 사울, 바울이 되기 전에 그 사울의 모습을 참아주셨습니다. 무엇처럼? 십자가에 달렸을 때처럼. 십자가에서도 자기를 죽이는 모든 악한 자들의 그 핍박과 고문과 그리고 죽이는 그 모든 것을 참아주신 같이 이미 그 사건은 끝난 것 같았는데 그걸 참으실 수 있었던 주님께서는 바로 이제 그 시간 이후에 또 주님을 핍박하고 죽이고자 했던 그 사울을 주님은 참아주셨던 것입니다. 그 인내 속에서 자신이 구원받을 수 있음을 그리고 만날 수 있었음을 깨달을 수 있었음을 깨달은 이 사도 바울이 회개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고통하면서 후회했던 것은 그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내가 예전에 고문했던 것, 내가 예전에 핍박했던 것, 내가 예전에 가편투표했던 것, 내가 예전에 다메섹까지 나아가면서 주의 성도들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것, 그런 것들을 후회했을까요? 물론 그런 걸 후회했겠죠. 그러나 그가 정말로 후회하고 괴로워했던 것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 다시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범사를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그가 정말로 괴로워했던 건 무엇이었습니까? 믿지 않음이었습니다. 믿지 않음. 믿지 않았던 것을 그가 더구나 괴로워했던 것입니다. 그게 모든 것의 시작이었어요. 내가 믿지 않았을 때 행했던, 내가 믿지 않는 순간이 있었다는 것. 그러니까 그것이 계속해서 범사에 믿지 않음으로 행하여 되리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고문과 핍박과 그리고 죽임과 살인과 그 모든 것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애초에 믿었었다면 그러진 않았을 텐데. 믿지 않으니까 이것이 발전되고 발전되고 발전되었던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 주님은 믿지 않음으로 인해서 고통스러워하십니다. 주님이 오늘도 괴로워하시고 오늘도 인내하시고 오늘도 아파하시는 것은 믿지 않음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저는 믿지만 않았는데요. 아니요. 시간이 지나면 그것은 더 커집니다.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지 않기 때문에 가편투표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고문하는 것입니다. 믿지 않기 때문에 협박하는 것입니다. 아비가 자식을 협박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지 않기 때문에 상사가 부하를 협박하게 되는 것이에요. 믿지 않기 때문에 그게 은연 중에 가만히 생각해보면 내가 믿지 않기 때문에 했던 것들이 많이 있는 것이에요. 내가 인터넷으로 댓글을 올리면서 가편투표를 했고 내가 아는 사람에게 왜 그렇게 교회를 나가냐고 핀잔을 주면서 악하게 행동을 했고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믿는 사람이 미워서 그 사람을 떨어뜨리고 그 사람을 피해를 주며 그 사람에게 악을 행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드러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믿지 않은 그 믿지 않음이 그 모든 하나님께 대한 죄악을 더 크게 그 어떤 죄악보다도 더 크게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돌을 던지는 것과 돌을 던지는 사람의 옷을 잡아주는 것, 받아주는 것,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욕을 정말 대놓고 하는 사람과 욕하는 사람을 괜찮아, 나 대신 해주니까 하는 사람,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동일하지 않습니까? 그 동일한 것은 믿지 않는 것,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 그러나 그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주님은 사도 바울에 대하여 참아주셨던 것과 같이 주님은 그 모든 것을 받으시면서 참으십니다. 우리는 그걸 이해할 수 없어요. 그래서 때로는 그렇게 행할 때 발끈합니다. 대꾸합니다. 당신 그러다 지옥에서 하나님을 보게 될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반응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럴 줄 몰라도 주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왜 그러실까요? 왜 주님은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시지 않을까요? 왜 거기에 대해서 대꾸하시지 않을까요? 왜 거기에 대해서 벌을 주시지 않을까요? 주님께서 사울을 어떻게 생각하셨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봅시다. 주님이 사울을 이렇게 부르면서 얘기하셨었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가시채를 뒤발질 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네가 어쩜 이렇게 나를 핍박하느냐. 근데 너는 지금 가시채를 뒤발질하고 있다. 가시채를 뒤발질하는 게 너에게 고통이 되느니라. 가시채를 뒤발질한다는 것은 가시덤불이 있으면 그것을 내가 발길로 찬다는 것이. 가시덤불을 내가 내 발로 차고 있습니다. 맨발 가시채를 발길질하면 그 발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발에 가시가 박히고 그 발에 피가 나고 그 발에 상처가 생기고 지금 그가 그런 일을 하고 있었던 것이. 그리고 그것을 보면서 그것을 맞으면서 그것을 당하면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째 이렇게 나를 핍박하느냐. 네 발을 좀 봐라. 네 발이 이렇게 망가지는 걸 봐라. 그것이 너에게 고생이지 않느냐. 네가 믿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나를 핍박함으로 너 스스로에게 대한 죄를 이렇게 쌓아가는 것이 그것이 너를 고통스럽게 하지 않느냐. 내게 고생이지 않느냐. 주님은 자기를 그렇게 죽이는 모든 자들을 오히려 사랑하십니다. 불쌍히 여기십니다. 믿지 않는 그들을 우리는 미워하지만 그러나 주님은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회개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은혜를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과거 믿지 않음이 얼마나 주님을 고통스럽게 했었는지, 우리가 순간순간 믿지 않는 것이 얼마나 주님을 아프게 했었는지, 그리고 그 어리석음을 주님께서는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기억하고 내가 정말 믿지 않을 때 정말 악하게 행했구나. 내가 그러면서 정말 주님 앞에 말할 수 없는 죄를 지었구나. 그리고 내가 그것이 정말로 죄의 근원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으면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살아가면 될까요? 나만 믿으면 될까요? 아닙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만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다. 사울에게 말씀하십니다. 사울에게 대한 주의 뜻을 보십시오. 그 이후에 나오는 말씀인데, 오늘 우리가 읽은 그 구절 다음에 있는 말씀인데,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내가 너를 구원하여 저희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해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주님은 또 그를 믿게 하는 자가 되게 하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 그리고 그것을 통해 주님은 기업을 얻게 하십니다. 이제 네가 그렇게 악한 짓을 했고 대적되는 일을 했고 스파이 짓을 했고 그리고 원수 같은 일을 했지만 이제 네가 다시 그것을 회복할 수 있게 해줄 테니 다른 사람들이 믿어, 나를 믿어 그렇게 된 우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믿고 끝나는 게 아니고 믿어서 다른 사람을 통해 그들이 믿게 함으로써 기업을 얻게 하는 더 놀라운 것을 보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내가 과거에 믿지 않았었던 때, 그때를 너무나 괴로워하는 사람은, 그것을 너무나 아파하는 사람은, 그것을 정말로 그것은 깊이 애통해하는 사람은, 야, 이제 내가 믿어야 되겠구나. 믿어야 되는 것 뿐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주님 앞에 믿음으로 기업을 얻게 해야 되겠구나. 그들이 주님의 사랑을 모르는 그들이 그것을 내가 행해야 되겠구나 라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바로 그렇게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예수님의 희생, 그것을 정말 우리가 기억하고 이제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달라져야 됩니다. 아까 우리가 본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처럼 이제는 나 사는 것 아니고 내 속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그래서 믿지 않았던 혹은 믿지 않고 있는 혹은 믿지 않을 것 않게 될 그런 모든 자들에게 믿게 하고, 그리고 그들이 기업을 얻게 하고, 그리고 내가 과거에 있었던 그 모든 죄를 다시 한번 씻어 버릴 때 우리는 정말로 참된 우리를 위해 죽으신 주님의 은혜를 실천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기 한 사람을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존 뉴턴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과거에 노예 상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에서 흑인들을 태워서 그래서 미국에 갔다가 파는 일을 하는 그러한 상인이었습니다. 노예선의 선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극심한 폭풍 속에서 한 번만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중에 그가 목숨을 부지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가 목숨을 부지해서 그 바다 한가운데서 죽지 않고 살아났습니다. 근데 그가 살아난 다음에 그의 했던 행동은 무엇인가 하면,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나 같은 이 죄 많은 그냥 사람들을 핍박하고 사람들을 괴롭히고 사람들을 아주 그냥 쥐어짜듯 이런 악했던 나를 살려주신 그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내 삶을 드려야 되겠다 하고, 그가 폭풍우를 지난 다음에 항구로 와서 그는 자기 있던 배를 팔았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신앙을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그가 23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그가 지었던 가사가 우리가 아는 그 가사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그 가사 속에 있었던 그의 신앙은 뭐냐 하면, 구원받아서 기쁩니다 하고 다시 노예상인 짓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그 일을 버리고 이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정말로 회개했던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정말로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죽으심을 깨닫는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3월 밝고 화창하고 만물이 생동하는 이 3월, 이 봄에 우리의 마음이 또 나를 어떻게 하면 즐길 수 있을까 생각할 수 있는 이 시기에 우리가 주님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주님을 생각하면서도 우리가 외식적으로, 미신적으로 내가 이걸 했지 안 하는 사람은 뭘까 이런 이 상대적인 어떤 우월감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을 너무 모르고 살았구나, 내가 그것을 정말 기뻐하고 감사하고 고마워했으면 내 삶이 달라졌을 텐데 내 삶은 너무나 부족하구나, 그것을 깨달을 때 그분의 죽으심이 우리들 마음속 깊이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다른 사람이 볼 때, 야, 저 사람은 정말 자기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그 희생을 정말로 기뻐하는구나, 감사하는구나, 다른 사람이 그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그냥 명목적으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그것으로 끝이고 그것으로 나는 끝났고 이제 나는 자유인이 돼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내가 정말 무한히 갚을 수 없는 죄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고 이제 그 희생 속에 내가 새로 태어났으니 이제 내가 그 주님을 위해서 평생 일하리라, 그럴 때 그러한 삶 가운데 주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피의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 주 영광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다가오는 또 부활절을 맞이할 때까지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넘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들은 너무나 그 은혜를 알지 못하고 그 은혜 가운데 살지 못합니다. 그리하여 우리들은 너무나 과거의 삶을 또 반복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고통받으셨지만 그러나 그것이 끝이 나지 아니하고 또 우리가 믿지 않음으로 또 주님이 죽으셔야 하고 주님이 핍박받으셔야 되고 주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져야만 하는 그런 안타까운 어리석음의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믿지 않았을 때의 그 모든 모습을 회개함으로 변화된 삶을 살려가고자 할 때 그 죽으심의 가치가 나타나게 하시고 그 생명이 나타나게 하시고 그것이 이 세상에 전파되도록 퍼져가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과 더욱 가까워지며 그 죽으심을 늘 날마다 기억하며 또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주를 위해 살아가는 주의 모든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같이 함께 부르겠습니다. 90장 같이 부릅니다. 90장입니다.